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비전 컨퍼런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다뤘죠. 첫 번째 세계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 세 번째 문화. 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내 삶을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문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문화를 가지고 한 번 더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세워가야 될 공동체의 본질,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질문 드릴게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딱 정리된 어떤 개념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말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마음에 와닿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는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걸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모여진 우리 행신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인데요. 좀 질문을 또 띄워주세요. 이걸 잠깐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게요. 짝을 지어주시고 30초씩 주거니 받거니 교회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철저히 그냥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 말고요. 우리 입장에서. 교회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행신 공동체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두 가지 잠깐 1분 드릴 테니까요.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릴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서로를 보시면 됩니다. 네. 저랑 하실 분 계세요? 네. 도의도 해봐. 한번. 우리 순택자매님, 최기주 집사님하고 하셔야겠네. 혼자 계셔서. 한번 해보세요. 네. 멀뚱히 계시지 마시고. 네. 1부 때 저희 나누는데 저희 사역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 생활을 책임져준다. 사역자들이 너무나 분명한 얘기를 해줘서 예. 행신 공동체 어떤 의미인가? 뭐 마지막 소망이다.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짧은 시간으로는 아마 다 다루기가 어렵겠지만 교회의 본질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이제 특별히 새해에 가꾸어야 할 공동체의 문화가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전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좋습니다. 18절을 띄워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번 창립주일에 대담설교할 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거기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먼저 나온 교회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다분히 구약적인 배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회중, 공동체, 즉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세우다는요, 구약 성경에서 관용어로 많이 쓰이는 이스라엘 집을 세우다 할 때 세우다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에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그게 19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9절 한번 열어주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권한을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근데 여기서 열쇠는 문을 여닫는 출입을 관장하는 어떤 문지기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금고, 곡간지기 열쇠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재정과 출납을 관정하는 집사, 그러니까 한 집의 대리인의 권한을 의미하는 표현을 쓸 때 이 열쇠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교회에 부여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어디에 위임되었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위임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권한의 구체적인 내용, 이 열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메고 푸는 권한인데요.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 앞에 허용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선포할 때 메다라는 내용으로 선포했고요. 하나님 앞에 허용된 것, 이것을 풀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집단이면서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세상의 문화들로부터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문화를 가진 공동체다. 되게 좀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시죠? 다시 한번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문화를 가진 공동체다. 저는 이 정의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해놓고, 자, 오늘 우리 행신 공동체가 2024년에 그러면 가꾸고 회복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 문화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첫 번째는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체. 자, 여러분 교회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NGO나 사회사업이나 동아리 모임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하는 집단도 아니고요. 나의 기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와 구원의 주님, 그리고 심판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 안에는 본래 창조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경제 용어 중에서 업스트림 그리고 다운스트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스트림이 어떤 뜻이죠? 스트림? 모르십니까? 한 명도 모르세요? 설마? 스트림 다 아시죠? 시냇물, 그죠? 물줄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업스트림은 뭡니까? 상류. 그럼 다운스트림은요? 하류. 하류는 대답을 하시네요. 자, 이 표현은 경영에서도 쓰이지만 뭐 사회복지나 그다음에 교회 사역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주로 업스트림 사역은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본질적인 근원적인 내용들을 해결하고 다루는 것을 말하고요. 다운스트림은 벌어진 현상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요. 스틱 또는 스위치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댄 히스라는 경영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업스트림이라는 신간에 보면 이 책의 핵심이 이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이 책 전체의 주제가 그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강에서, 강 하류에서 놀고 있는데 막 이제 수영을 하고 캠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씩 떠내려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떠내려오니까 한 명씩 건져내기 시작해요. 야, 이거 왜 애들이 여기서 물에 빠져있지? 한 명씩 건져냅니다. 이것이 다운스트림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안 되겠다. 왜 애들이 위에서 떠내려오는지 상류로 올라가서 아이들을 강물로 던지는 나쁜 놈을 잡아와야겠다. 이게 뭐예요? 업스트림 사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예수님의 사역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마을로 도시별로 다니시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다운스트림 사역, 직접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사역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업스트림 사역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업스트림 사역, 선빵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선빵을 날리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먼저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하면 구원을 받고 못하면 탈락하는 시스템이 아니죠.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사랑과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업스트림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사단을 이기고 짓밟으신 예수님의 업스트림 사역을 이어받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기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즉, 이미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예방하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더 강인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복음의 본질을 공유하고 이 땅과 삶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동시에 공유하고 가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 어디 올라가십니까? 어디 올라가세요? 기도원 가시죠, 기도원. 왜 기도원 가십니까? 비전을 받으러. 내년에 그 우리 교회 어떻게 이끌고 갔지? 그죠? 그리고선 말씀을 받거나 뭐 표를 받아서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공표하죠. 내년에 우리 이 방향으로 간다. 또는 뭐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들, 뭐 장로님들이 교회의 중대한 방향성을 결정한 다음에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갑시다.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나 리더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회복시킨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바라봐야 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소망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 가운데 업스트림 사역으로부터 시작되고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또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고 욕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열패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무의식 안에 있어요. 해봐야 안 되더라. 현실의 교회는 결국에는 소망이 없더라.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너무 무서운 저주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포기하는 것은요, 이 업스트림을 포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방치하고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삶하고 무관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앞에 제가 여러분들 잠깐 나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과 가치관의 많은 부분을 교회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이 업스트림 사역을 포기하면 다운스트림, 나의 현실적인 삶은 어느새 손쓸 수 없이 망가져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안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에서 이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안 되고 경험해봤는데 또 지고 결국에는 판판이 내 체험은 실패로만 점철된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포기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 탁월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요.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것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꿈을 오늘도 함께 꾸시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그 이상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는 성경적인 가정이 세워지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가정.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업스트림 사역 1순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지름길입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아무리 봉사하고 사역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본질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최전선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기적인 동기들, 이걸 결코 속일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이걸 속일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들이에요. 즉, 내가 진짜로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신앙의 진짜 성적표는 뭡니까? 가정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대단한 사역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있으면 이 업스트림 사역이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절대로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다고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될 대로 되라. 나는 난 만큼 할 만큼 했어. 여기에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업스트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멈추거나 포기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물에서 떠내려오는 아이들 붙잡는 다운스트림 사역에 수백 배, 수천 배의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자립준비 청년 사역도 하고 독거 어르신들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훗날 나중에는 입양 사역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운스트림 사역을 함과 동시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업스트림 사역이 중요하다고요.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2024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여러분이 제각기 갖고 있는 가정마다의 사정들을 저도 압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뼈를 깎고 살을 애는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목사님, 좀 현실을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현실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실 때, 목사님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전 요즘에 너무 상태가 좋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전화가 오면 일단 가슴이 철렁. 밤 10시 넘어서 전화 오면 당연히 가슴이 어때요? 일단 철렁해요. 그럼 뭐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빵긋빵긋 웃고 계시지만 집은 다 정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대충 뉘앙스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알고 있어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현실 때문에 매일 밤마다 저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울어요. 하지만 죽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행신 공동체가 뜬구름 잡는 비전이나 거대 담론 같은 것들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깨어진 가정들과 거기서 나타나는 아픔들,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껴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비전의 공유예요. 이게 비전의 공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과 그 업스트림 사역을 통해서 이 땅과 내 삶과 가정이 회복되는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이 땅에 결핍을 채우는 충만한 자의 충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역에 기쁨이 있는 공동체. 지난번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막 들으면서 내년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을까 싶어서 여쭈러 왔대요. 참 고맙고 큰 감동이 됐어요.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교회가 공유하려는 비전을 온전히 받고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청소도 있고 독거 어르신 봉사도 있고 자립준비 청년 봉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소개했어요. 근데 사실상은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이 많은 교회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일이 많은 교회입니까?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봉사하겠다고 하면 뭘 시키지? 이게 제 고민이에요. 아니, 뭘 시켜야 되지? 그래갖고 내년에 안 되겠다. 매주 뒤에다가 큰 종이 붙여놓고 이번 주에 청소할 사람 해갖고 거기에 이름 써서 청소라도 할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별로 할 게 없지만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온 지 얼마가 되지 않았고 그 전에 교회 경험이 그다지 건강하지 않아서 마음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이 친구의 마음을 빠르게 만져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눈빛을 봤어요. 근데 그 눈빛에 보이는 게 어떤 의무감과 공동체적인 책임감과 이런 거가 아니에요. 뭐였는지 압니까? 기쁨,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친구의 눈빛에서 봤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진짜 짱짱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조용히 발톱을 숨기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세어보니까 여전도회, 1여전도, 2여전도에서요, 숫자를 제가 세봤어요. 진짜로. 어저께 명단을 들고. 여전도 회장 출신이 10명이 넘습니다. 뭐 이상한 교회예요. 왜 다 교회를 버리고 오셨어요? 여전도 회장 출신 10명 넘는 여전도회.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전부 다 교회에 이골이 나신 분들. 제가 8년 동안 행신교회 섬기면서 많은 분들에게 교회 사역에 동참하시죠 라고 하면 전부 손사래 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8년 동안 그런 상처들, 아픔 함께 위로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2023년이 참 의미가 있는 해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저의 참음과 기다림에 부응하면서 응답해 주기 시작하셨는데 그 정점이 언제였냐? 지난주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탄절 지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모든 기관과 사랑방에 속한 분들이 거의 전부 다 오셔서 어떻게 전부 다 무대에 서실 수 있을까? 전 교인이 앞에 나왔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8년 동안 무슨 행사를 하나, 우리 교회 행사도 없는데 행사 하나를 하려면 그 행사 섭외하느냐고 한 달이 걸렸어요. 전화해서 사연 좀 보내주세요. 권사님,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쩔쩔맸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리 다 알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저는 뭐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뭐, 아유, 성탄, 뭐 오후에 뭐 한 달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대충 하시고 말겠지. 뭐 얼마나 남아있겠어. 절반은 가실 거야, 예배 드리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뭐 볼 게 있다고?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이정욱 집사님 말대로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뭐 물론 상금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다 본인들이 1등 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뭐 청년들하고 주일학교랑 이제 유치부 아이들 위주로 상금 드리고 했는데 다들 자기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1등인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기쁨과 환희에 찬 얼굴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 2년 동안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안 울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 1부에서는 잘 참았거든요. 좋습니다. 병인 것 같아요. 약간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약간 우울증 있으신 것 같다고. 조울증 아니면 우울증 있으신 것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숨도 막히고 공황장애도 오는 것 같고 그래요. 자 여러분 매년 국가에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직업 만족도 조사에서 누가 1등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직업이 1등 하는 줄 아십니까? 아세요? 왜 제가 이 예화를 하겠어요? 목사가 1등이에요. 거의 매번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목사 한다고 하면 다 뜯어말립니다. 왜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해? 항상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요즘은 또 어때요? 개독이라고 먹사라고 욕먹는 길을 왜 가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사 개인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역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연구하고 선포하면서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누리는 기쁨. 교회라는 본질적인 공동체, 이 시대에 남은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되는 이 공동체를 섬기는 기쁨 등등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기쁨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는 것,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고되고 힘겹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내는 매우 안전한 울타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 사역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요하게 하고 복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자주 뵙는 집사님이 계신데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대요. 기준이 있대요. 그럼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고단해도 내가 교회를 섬기고 쓰임받는 자리, 그러니까 사역의 자리를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쭈었어요. 비장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뭐 십자가의 길, 거룩한 순교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니까 대답이 뭐냐면 좋아서래요.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정말로 부요해지고 끊임없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십수년을 통해 뼛속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 저는 힘들어지면 헌금을 더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려워지면 사역을 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내 삶에 뭔가 누수가 생긴다. 시간 뺏긴다. 물질 뺏긴다. 균형 감각을 잃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역을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100%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섬기는 그 복되고 귀한 일을 하는 것이 왜 우리의 삶을 누수가 나게 하며 우리를 손해보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의 기쁨을 아는 성도들은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전부 다 성장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성장하십니다.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단순히 자기 자아실현, 아니면 가족 부양,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관계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데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고민이 뭐예요? 40 넘으면 인생이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재미없어요. 질이 멸렬해요. 아직 40이 안 돼갖고 많이 재밌어? 동영아? 생글생글 웃고 있길래.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어떻게 됩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탐닉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삶이 재미없으십니까? 지루하십니까? 여러분, 사역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다시요. 사역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세요.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여러분 방향전환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슴을 뜨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삶을 부요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니까요. 요즘 들어 한국교회 이상하게 새겨진 팽배한 의식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면 손해다. 일하고 헌금한 만큼 상처받는다.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사역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사역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반대라고 믿습니다. 지금껏 잘못된 방식으로, 강압적인 방식으로, 또는 복음의 본질이나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기쁨이 나타나고 부요함이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하도 시달렸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고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기쁨이고 영광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나 결과물들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요. 내년이 다르고 내후년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은 교회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말 할 거 없고요. 내년에 2024년에 사역의 기쁨을 알고 사역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 음식 나누는 일, 이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안수 집사들을 세워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스데반이 잡히는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한 장 내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스데반이 안수집사가 됐어. 일곱 명의 안수집사가 돼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 일곱 명인데 일이 몰렸을까요? 안 몰렸을까요? 몰렸겠죠. 힘들었겠죠. 피곤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잡혀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행전은 스데반을 두고 여러 차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6장 15절에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스데반은 용가리 통뼈입니까? 우리랑 다른 종족입니까? 아니에요. 집사입니다. 그럼 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지금 다. 집사님들 손 들어주세요. 집사 이상. 나는 집사 이상이다. 아니 손을 왜 안 들어요? 누가 내년에 스데반처럼 순교하랍니까? 아니 스데반 집사예요. 근데 바로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는 심지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기술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게 사역의 기쁨이에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스데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할수록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에 이 가치를 아는 분들이 나오시길 바라요. 이 사역의 영광과 기쁨을 아는 분들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이 나오고 그것이 그 사역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상식적인 문화로 잘 자리 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걱정 마십시오. 청소, 안내, 예배, 봉사, 그리고 또 우리 선교도 할 거고요. 이제 세상을 향해 섬기기 위한 사역들도 계속 열어갈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년에는 쓰임 받읍시다. 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쓰임 받읍시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 좋습니다. 마지막은 이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경기 많이 보셨죠? 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이 대표 선수들이, 국대들이 이렇게 애국가 부를 때 표정 보셨습니까? 어때요? 가볍습니까? 막, 동해외가베트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엄청 비장해요. 그리고 영광에 차 있습니다. 사실 운동 경기라는 건 우리 삶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운동 종목하고 관련된 산업 종사자들 외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실생활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운동 경기. 근데 우리는 그 경기를 지켜볼 때, 국가대표 경기를 볼 때 우리 손에 땀을 쥐고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며 선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응원이 격해져서 뭐예요? 야, 밥만 먹고 축구하는 놈들이 그것밖에 못해! 욕을 남자들이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갖다 놓으면 한 골도 못 넣을 거면서 5분도 못 써 있을 건데.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우리 마음이 거기 쏠릴까요? 나라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 같은 나라들은요, 축구 경기가 대체 종교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똑같아요. 다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입장을 합니다. 쫙 들어와서 나라의 국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클럽의 응원가를 동일하게 부릅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을 싹 같이 입어요. 그죠? 우리가 뭐로 옷 입어요? 우리는 뭐로 옷 입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함께 뛰는 마음으로 막 응원을 합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우리 그 친구가 왔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국가대표 경기 같은 거 있을 때 같이 응원했던 거 그런 거 생각나요. 같이 밤새 응원하고 놀고. 여러분 우리 2002년에도 그런 경험을 해봤죠. 생전 축구 경기 관람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이 붉은 물결로 물들어서 함께 응원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 축구라는 운동 경기,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생활의 의미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결속과 하나됨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교회라는 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과 예배라는 형식을 넘어서는 개념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나 우리들의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뭐예요?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지금 모여있는 곳은 지금 성경의 모든 역사 끝에 결국 도달하게 된 이 공동체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과 같으며 거기에 모인 천만 천사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임이다. 무엇보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뿌린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고 기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임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적인 모임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이제 이 모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겁니다. 즉,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문화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2024년에는 예배의 영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건요,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이고 문화예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현대의 교인들이요, 자꾸 예배가 약화돼요. 이 예배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본론이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예배 이후의 교제, 활동, 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역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에만 마음이 온통 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집에 가기 위해서 드리는 거, 그죠? 여러분, 지금 왜 앉아 계세요, 여기? 집에 가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배 왜 드립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요. 이런 지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배의 영광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11시 전에 다 오시잖아요, 그죠? 11시 10분 전에 다 오시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다 오셔서 찬양 시작할 때부터 어때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영광이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결과로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생각과 삶을 바꾸어내는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는요, 전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예배에 목숨 걸어라. 예배 한 번이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까지는 걸지 마시되 예배 가운데서 생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살폈던 히브리서 이 기자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함께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기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형제 자매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그 예배의 한 구성이에요. 또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매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변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변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이러한 인생길에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변수.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연일 날이 춥다가 어제는 폭설이 내렸죠? 날씨가 막 춥고 눈까지 내리면 처음에는 좋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흰 눈이 내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눈이 막 자동차 매연과 먼지 때문에 까맣게 되고 빙판길이 되고 질퍽한 땅이 되고 슬러시 되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어때요? 짜증이 나면서 무얼 기다립니까? 눈 계속 쌓여 있으면 여러분 뭐 기다려요? 그 다음에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뭘 기다려요? 봄. 봄 기다리잖아요. 고춘식 작가의 봄 교실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얘들아, 저 봄 봐라. 창문을 열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힐끗 보곤 끝입니다. 지들이 마냥 봄인데 보일 리가 있나요? 좀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다 좋습니다. 그냥 좋은 시절이니까요. 눈이 내려도 눈을 퍼서 치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군대를 아직 안 갔잖아요. 아이들은. 운전을 아직 안 하거든요. 출근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 어른들은 봄을 기다립니다. 어른이 된 삶은 매일같이 을씨년스럽기 때문이죠. 마음이 겨울인 거죠. 우리 인생은 대부분 꽃피는 봄이 아니라 겨울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학의 시대잖아요. 합리의 시대, 이성의 시대잖아요. 인생의 낭만과 봄을 전부 난도질해놨습니다. 너무나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인생이 겨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봄이 필요하고. 경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이종태 교수의 경의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의 주제는 원더, 경의입니다. 저는 경의야말로 철학과 종교, 예술과 영성의 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걷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날 때면 우리는 경의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경이는 우리 안에 어떤 그리움을 낳습니다. 진선미의 바다, 하늘을 향한 그리움 말입니다. 저는 인간 안에 내재하는 이러한 초월지향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인간의 본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며 인간이라는 움직신은 궁극적으로 신을 향해 움직여간다고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와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쉼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삶이 재미와 가치와 쉼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건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슴에 다시 불이 지펴지고 봄을 기대하는 낭만이 피어나는 이 중요한 토양이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영혼이 빠져버린 우리 삶에 다시 하나님 생명의 숨이 깃들고 부활의 삶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사무치는 그리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향한 애절함들이 예배 가운데서 표현이 되죠. 하나님의 경이로움의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변수가 생긴다고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생각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성과 합리와 과학에 질식되었던 우리 영혼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요. 사랑이 실종되어서 냉담했던 가슴에 벅찬 감동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설명이나 설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경의와 감동이 있어야 변해요. 사랑을 받아야 변하고요. 영광을 보아야 변합니다. 연인들이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해놓고도 프로포즈를 하죠. 여러분, 프로포즈 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혼입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까 프로포즈를 왜 해? 남자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결혼 못해요. 프로포즈 해야 돼요. 결혼하기로 결정하고도 프로포즈합니다. 또 매년 결혼기념일이 되면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절절하게 외치는 가장 감동적인 이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이 감격을 귀로만, 눈으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또 있죠. 주님이 자기 몸과 피를 주신 사건, 그 성육신을 경험하는 사건, 우리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온가족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죠. 이 만찬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본향을 미리 맛보게 하고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음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호주 북동쪽 남태평양의 군도 뉴 헤브리디스 제도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한 명 있어요. 존 페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살던 아니와 종족은요, 인육을 먹는 식인족이었어요. 이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20년 전에 이미 두 명의 선교사가 들어갔다가 잡아먹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존이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새 신자들이 생겨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감격스러운 첫 번째 예배에서 성찬을 거행했어요. 그때 그 기쁨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이것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며 가르쳤다. 한때는 식인의 피로 얼룩졌었으나 구세주의 사랑에 인치심을 받아 성찬에 동참하기 위해 내뻗은 그 검은 손에 떡과 포도주를 놓은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을 산산히 부서뜨리고도 남을 영광의 기쁨을 맛보았다. 예수님의 영화로운 얼굴을 뵐 때까지 나는 그보다 더 깊은 기쁨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영광이 예배의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포용된다라는, 공감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경험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체험입니다. 주의 만찬은 강력한 복음의 선포이며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됨의 공동체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행신가족 여러분, 2024년에 주의 만찬과 더불어 모든 공적인 예배에 열심을 다해 함께 임해 주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배를 빠지실 겁니까? 격주로? 네, 주의 성수가 율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왜 이 영광스러운 감격과 경의가 있는 예배를 소홀히 하시냐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경의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문화, 그 변수를 통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뜻 앞에 나의 계획을 수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문화, 그것이 바로 이 모임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진 공동체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에 우리 행진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전적으로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체, 특별히 가정을 온전하게 만드는 업스트림 문화 공동체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이 비전을 깊이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특별히 이 사역의 기쁨이 충만한 문화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여기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이 사역의 자리가 나의 온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임, 특별히 예배. 예배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문화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여기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모든 공적인 예배에 함께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경이와 기적이 체험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